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11일 목요일입니다.
Oh, I hope my mansion sits near God's throne. I have no castles, no earthly kingdom, but my cabin will do. Mansions yonder on the hills of glory. Oh, I hope my mansion sits near God's throne. Just build my mansion next door to Jesus and tell the angels I'm coming home. It doesn't matter who lives around me, just so my mansion sits near the throne. My mother's mansion may be close by me across the golden avenue. She was the first one to teach me of heaven, and the very first one to teach me of you. Just build my mansion next door to Jesus and tell the angels I'm coming home. It doesn't matter who lives around me, just so my mansion is near the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에베소서와 구약 역대제하입니다.
6장. 자녀된 사람들이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이것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그 약속은 그러면 내가 잘되고 이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된 사람들이여, 자녀의 마음을 자극하여 성내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가르침으로 키우십시오. 종된 사람들이여, 이 세상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독교에 순종하듯 참된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주인들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을 때 그들의 눈에 들기 위해서 눈가림으로 섬기지 말고 그들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기쁘게 섬기십시오. 종이든 자유인이든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제각기 주님께 상을 받으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인된 사람들이여, 종들을 이와 꽃 같이 대하십시오. 그들을 협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인이시고 그들의 주인이신 분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과 그분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끝으로 주님의 강한 힘을 받아서 굳세어지십시오. 악마의 속임수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우리는 살과 피를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는 상대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그래야 악의 날이 닥칠 때에 여러분은 물러서지 않고 굳게 서서 싸워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굳게 서십시오. 진리의 띠로 허리를 묶고 의로움의 갑옷으로 가슴을 가리십시오. 바래는 평화의 기쁜 소식에서 오는 준비된 마음을 신으로 신으십시오. 그리고 손에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꺼버릴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칼을 잡으십시오. 성령의 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는 언제나 성령 안에서 하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모든 성도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두려운 마음 없이 기쁜 소식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지금 사슬에 묶여 갇혀 있지만 기쁜 소식을 전할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두려움 없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이며 충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으며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지내는지 여러분에게 알리고 또 여러분을 격려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제 자매 여러분에게 평화를 내려주시고 믿음과 더불어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여기는 KNLS 올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역대지하 제34장. 요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8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1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본받아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곁길로 벗어나지 않았다. 요시아는 왕이 된 지 8째 해 아직도 매우 어린 나이에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다. 그의 통치 12년이 되는 해에는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없애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였다. 요시아의 지시로 사람들은 바알 신들을 섬기는 제단들을 헐었다. 요시아는 제단 위에 있는 분향단들도 부수게 하였다. 그는 또한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서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던 자들을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였다. 그는 같은 일을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 지역과 저 멀리 사방이 다 폐허가 된 납달리 지역에 이르기까지 직접 가서 행하였다. 그는 제단들을 헐고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고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분향단도 모두 부숴버리고 나서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요시아는 나라와 성전을 깨끗하게 한 뒤에 통치한 지 18째 해가 되는 때에 아샬라 아들 사반과 마아세야 성주와 요아하스 아들 요아서기관을 보내서 주 그의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다. 이 세 사람은 힐기야 대제사장에게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온 돈을 그에게 건너주었다. 그 돈은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북이스라엘의 나머지 지역에 사는 백성과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서 거두어들인 것으로서 성전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모아둔 것이었다. 그들은 이 돈을 주님의 성전 수리를 맡은 이들에게 맡겼고 그들은 또 그 돈을 주님의 성전 수리를 직접 맡아 건축하는 이들에게 주어서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다. 그들은 그 돈을 목수와 돌 쌓는 이들에게도 맡겨서 채석한 돌과 도리와 들보를 만들 나무를 사들여 유다 왕들이 폐허로 만들어버린 건물들을 손질하게 하였다. 그 사람들은 이를 정직하게 하였다. 그들 위에 네 명의 감독이 있었다. 모두 레위 사람들인데 무라리 자손 가운데서는 야학과 오바댜, 고핫 자손 가운데서는 스가랴와 무슬람이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맡아 하였다. 이 레위 사람들은 모두 음악에 익숙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목도꾼을 감독하고 각종 공사 책임자들을 감독하였으며 어떤 레위 사람은 기록원과 사무원과 문지기 일을 맡았다. 힐기야 제사장은 주님의 성전에서 궤에 보관된 돈을 꺼내다가 모세가 전한 주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사반 서기관에게 자기가 주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그 책을 사반에게 주었다. 사반이 그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가서 보고하였다. 임금님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그대로 다 하였습니다. 또 주님의 성전에 있는 돈을 다 쏟아서 감독들과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 이렇게 보고하고 나서 사반 서기관은 힐기야 제사장이 자기에게 책 한 권을 건네주었다고 왕에게 보고하였다. 그리고 사반은 그 책을 왕 앞에서 큰 소리로 읽었다. 왕은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 옷을 찢었다. 왕은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 아들 압돈과 사반 서기관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였다. 그대들은 주님께로 나아가서 나를 대신하여 그리고 아직 이스라엘과 유다에 살아남아있는 백성을 대신하여 이번에 발견된 이 두루마리 말씀에 관하여 주님의 뜻을 여쭤보도록 하시오. 우리의 조상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따르지 않았으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오. 힐기야가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 훌다 예언자에게로 갔다. 그는 살룸의 아내였다. 살룸은 하스라의 손자요 도카스 아들로서 궁중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 훌다는 예루살렘의 제2구역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에게 가서 왕의 말을 전하니 훌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대들을 나에게 보내어 주님의 뜻을 물어보라고 한 그분에게 가서 전하시오.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유다 왕 앞에서 낭독한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내가 이곳과 여기에 사는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그들이 한 모든 일이 나를 노엽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분노를 여기에다 쏟을 것이니 아무도 끄지 못할 것이다 하셨소. 주님의 뜻을 주님께 여쭤보려고 그대들을 나에게로 보낸 유다 왕에게는 이렇게 전하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들은 말씀을 설명하겠다. 내가 이곳과 이곳에 사는 주민을 두고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에 느낀 바 있어서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져서 내가 옷을 찢으며 통곡하였으므로 내가 네 기도를 들어주었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이곳과 이곳 주민에게 내리기로 한 모든 재앙을 내가 죽을 때까지는 내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내 조상에게로 보낼 때에는 내가 평안히 무덤에 안장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이 말을 왕에게 전하였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았다. 왕은 주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에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을 다 데리고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때 왕은 주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에 적힌 모든 말씀을 사람들에게 크게 읽어 들려주도록 하였다. 왕은 자기의 자리에 서서 주님을 따를 것과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 그의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지킬 것과 이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하는 언약을 주님 앞에서 맺었다. 왕이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과 베냐민 사람들도 이 언약에 참여하게 하니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조상의 하나님에서 오신 언약을 따랐다. 이와 같이 요시아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혐오스러운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주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백성이 주 조상의 하나님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다. 2000년 전 고린도는 60만 인구가 살았던 대도시였습니다. 풍요를 구가했던 항구였지만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있었고 바울은 새 속에 물든 그 도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오늘날에도 2000년 전 고린도에 있었던 문제들을 우리도 똑같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속 문화에 오염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세속 문화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랑함이 나에게 이로울 것은 없으나 이미 말이 나왔으니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할까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때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나는 이 사람을 압니다. 그가 몸을 입은 채 그렇게 했는지 몸을 떠나서 그렇게 했는지를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이 사람이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두고서는 내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자랑하려 하더라도 진실을 말할 터이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은 삼가겠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내게서 보거나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세 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읽어드린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바울은 바로 앞에서까지는 자신의 복음을 위한 사역 속에서 감당해야만 했던 많은 불이익들과 육신적으로 감당해야만 했던 어려움을 오히려 당당하게 자랑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예수들을 섬기기 위하여 당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영광스러운 것들임을 거리낌 없이 자랑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고린도에 들어온 건전치 못한 거짓 교사들이 거짓말을 일삼고 있기 때문에 바울 자신이 경험한 이 일들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진실된 고백이며 역시 지나치게 생각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이러한 경험조차도 말하는 것이 조심스러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가 남들이 겪어보지 못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만 주신 신령한 영적인 체험에 대하여 증거하지만 이것조차도 오해를 일으키거나 공격의 이유가 될까 봐서 대단히 조심스럽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덧붙이는 것은 여전히 자신의 약함과 교만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육체에 주신 사탄의 사자를 주셨지만 원활한 사역을 위해 이것을 제거해 주실 것을 기도했고 그럼에도 거절되었노라고 증거합니다. 참고로 11장 16절 18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바울은 자신의 약함과 초라함을 자랑하는 그런 표현들을 이렇게 고린도서에서만도 군데군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4절에 바울이 체험한 천국의 신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마치 다른 사람의 경험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하늘 개념에 어울리는 하늘의 신비 체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은 새가 날고 비가 오는 이런 첫째 하늘이 사람이 사는 하늘이고, 둘째 하늘은 어둠의 영들, 마귀들이 지배하는 세계고, 그리고 이 둘째 하늘에서 첫째 하늘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의 보좌로 계시고 천사들이 옹위하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하늘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신비한 체험이 육신을 벗은 상태였는지 육신 속에서 경험한 것인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실 것이라고 역시 그 체험의 권위를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1절인데 신비의 체험은 말한다고 해도 사실 오해 소지가 더 많기 때문에 이득보다는 손해가 더 많을 수 있음을 전제하는 겁니다. 결국 자신의 사도로서의 자격을 무시하고 왜곡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체험까지 말하기는 하지만 계시를 말하는 것은 대단히 조심스러운 일임을 고백하는 거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2, 3절에 그렇게 말하는데 다만 환상과 계시를 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라고 직접적인 체험이었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하늘의 신비한 체험들을 요한 사도는 그가 표현할 수 있는 세상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요한 계시록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 요한 계시록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계를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지요. 영적인 체험은 주님께서 보여주셔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그곳을 낙원으로 이끌려가서라고 말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해서 사람이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음을 조심스럽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거주했던 에덴 동산, 바로 희락의 동산이라는 뜻이죠. 창세기 2장 8절이나 또 이사야 51장 8절 같은 데 있는데 또는 하나님의 계신 곳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 에스겔서 31장 8절입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회개한 강도에게 약속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였죠.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또는 세상에서 신앙으로 이기는 자가 얻을 영생의 장소로 묘사되는 곳도 역시 낙원입니다. 요한 계시록 2장 7절이죠. 이렇게 사람으로서는 가볼 수 없는 곳을 먼저 체험한 바울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고백하고 있음을 듣습니다. 두 번째로는 5절, 6절 말씀 중심으로 신비 체험에 대한 자세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5절 그럽니다.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자신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는 한 사람이라고 표현했고 이런 사람을 위해서 자랑하겠지만은 자신으로서는 구체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약한 것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 말하는 거지요. 6절에서는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바울이 이런 신비한 체험이나 또 과거에 고통당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결코 과장되거나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라 진실되고 참된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이러한 자세는 많은 사람들과 다릅니다. 바울의 자랑의 핵심은 신비한 체험보다도 자신의 약함입니다.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구체적으로는 자랑하는 것이 자기의 약점입니다. 사실 세상에서 약점을 자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바보니까요. 나는 이런 약점이 있으니까 날 이렇게 이렇게 하라. 그런 이야기가 세상적으로 보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절대 이런 약점을 자랑하는 법은 없지요. 세 번째로는 7절에서 10절 말씀 중심으로 그럼에도 겸손으로 자신을 제어하는 바울입니다. 바울 자신이 많은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였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뇌관이라고 할까요? 자신에게 사탄의 사자, 즉 육체의 가시라는 것으로 볼 때 분명히 불편한 고통이었지만 이것 역시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이것의 치료를 하나님께 구할 만큼 기도를 드렸지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응답은 오로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하시면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는 격려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바울은 자신의 형편 자체를 기뻐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약한 것들을 자랑하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지 못한 신비한 능력, 체험을 가졌다면 그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또 신비하겠습니까? 그래서 마음껏 자랑하고 싶어 하겠지만 바울은 역시 이런 면에서도 역시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꾼다운 면모를 보이고 있는 것을 배웁니다. 하늘의 신비한 체험도 자신의 복음 때문에 겪은 여러 가지 고난들도 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상급을 주시하는 확신을 갖고 오로지 자기의 약함,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일할 수밖에 없는 약함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이 바울의 자세,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다운 모습인 겁니다. 바울에게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배운다고 하지만은 역시 그 진리를 전하는 자세 자체도 존경스러움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남들이 갖지 못한 어떤 신비한 체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경험으로 두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오셔서 상급을 주실 때 마음껏 자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겸손으로 오직 복음 때문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나는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데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겸손의 고백,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로 바울에게서 배우는 사실입니다. 감사함으로 그분을 드려나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Ooh!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신약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의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변경을 가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이와 같은 경고를 담은 요한계시록과 그리스도교의 권위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약성경에 있는 유일한 예언서입니다. 이 책을 종종 묵시록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고 해서 요한계시록이라고 부릅니다. 이 책은 사도 요한이 그의 말년에 소아시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반모섬으로 유배당에 갔을 때 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중에서 아마 가장 늦게 쓰여진 책일 것입니다. 이 책은 소아시아에 있던 주님의 일곱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이들 일곱 교회 가운데 두 교회는 매우 칭찬을 들었고 두 교회는 매우 혹독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교회는 칭찬도 받고 비판도 받았습니다. 이 책은 요한이 주의 날에 본 환상의 기록입니다. 주의 날이란 주의 첫날 일요일인데 곧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의미합니다. 아마 성경의 어떤 책도 이렇게 상징적인 문제를 다루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많은 학자가 이 책에 나온 수많은 사물과 상징들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찾아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 책을 연구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될 일에 대한 기록이라는 점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요한은 어떤 일이 발생하기 전에 그 일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본 것을 기록했습니다. 둘째, 이 책은 매우 상징적이라는 점입니다. 대체적으로 성경의 기록은 문자적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예언서는 다릅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나오는 일곱 촛대는 이 책의 수신자들인 일곱 교회를 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이 책에 나오는 여러 가지 상징과 환상을 해석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책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을 아무 주저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난해한 구절에 대해 자의적 해석을 내리는 학자나 대부분의 시간을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만 설교하는 사람들에 대해 주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설교는 청중의 흥미를 끌 수는 있지만 많은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생생한 묘사가 나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번 시리즈 마지막 편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21절입니다. 이로써 성경의 모든 기록은 끝이 납니다. 성경은 약 2000년 전에 완성됐지만 그 영향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조금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신약성경을 권위 있는 책으로 인정하는가라는 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신약성경의 계명들을 오늘날에도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분열의 기본적인 원인은 권위의 문제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위가 교회에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신약성경이 권위라고 여기면서도 그것을 성문화된 교리로 따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신약성경이 믿음과 실행의 유일한 권위라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점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권세는 권위를 뜻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이 변화산 위에 계실 때 다음과 같이 증거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을 보면 평범한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의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을 보고 놀랐다고 했습니다.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이와 같은 권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그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 자신의 권위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으로부터 모범을 받은 사도들의 말씀에도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세가 자신에게 있음을 말씀하신 후에 사도들에게 그 권능을 주시고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 그들을 모든 진리로 인도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나옵니다. 이와 같이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권세를 갖고 가르쳤으며 서신을 써서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의 가르침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그들의 권면과 가르침은 예수님의 권면이나 가르침과 부합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예수님과 사도들이 육신으로는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긴 신약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약성경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따라야 할 권위의 기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신약성경의 가르침에 변경을 가하는 일은 다음과 같은 경고를 받습니다.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복음에 무엇을 더하거나 죄함으로써 그것을 왜곡시키는 것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요한이서 1장 9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말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성경이 침묵하는 것은 우리도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성경의 명령이나 교훈의 본질을 오늘날 21세기에 맞춰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사도시대에 침수로 행했던 세례의 방법을 약식이나 물뿌림으로 변경하는 것 등은 성경의 교훈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신조나 교리 혹은 신앙 고백 등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만든 그와 같은 것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혹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와 같은 것들을 권위로 받아들인다면 사도 요한이 요한이서에서 경고한 것처럼 지나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그와 같은 신조나 교리들이 서로 모순을 일으킨다는 바로 그 사실이 성경과 일치될 수 없다는 증거가 됩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세 번에 걸쳐 신약교회의 본질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제1세기의 초대교회가 어떠했으며 오늘날의 교회는 어떠해야만 하는지를 신약성경에서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권위로서 우리에게 보여준 순전한 교훈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저희를 굽어 살피시고 저희가 항상 주님만 바라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더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